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월간지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통해서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21%가 모태신앙이었어요. 21%가 모태신앙으로 성장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숫자가 2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반 절반 정도가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계승은 결국은 가족들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교육은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맡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부모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특별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좀 고민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또 다시 그 다음 세대까지 가면 갈수록 더 흥화하고 더 번창하는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 때가, 이삭 때보다 야곱 때가, 야곱 때보다 요셉 때가 더 흥화하고 더 번창했던 그 비결이 뭘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정답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다음 세대,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가면 갈수록 더 흥화하고 더 번창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뛰어난 믿음, 엄청난 그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점점 더 흥하고 점점 더 번창한 비결, 그것은 가정이, 신앙이 이어지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삽니다. 그의 나이 147세가 되죠.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는 죽음의 때가 거반 다 이렇게 다가왔을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예, 저는 40대까지만 해도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0대 되니까, 안 그런 거예요. 느낌이 쎄한 거 있죠?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셨죠? 50대가 되니까 느낌이 막 쎄요. 괜히 바람만 불어도 외롭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세요? 그렇던데요. 예, 그렇던데요. 그냥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이 서글퍼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요셉이 아니고 야곱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어 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 같은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언제든 물을 수 있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 나이만 숫자만 는다고 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요, 마치 그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듯한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요.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 생각해 볼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정말 더 강해졌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죠. 성숙함.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야곱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그 영적인 성숙함이 막 무르익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임종의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소위 병문안을 갑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때 야곱이 이 손주들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손주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죠. 이 모습은 바로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런 모습이에요.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 뜨거워서 그래서 후손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곱 가문의 전통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들의 뛰어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뛰어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해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물질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대물림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분명히 이 기도는 야곱이 손주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한 기도였는데, 이 기도는 동시에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가 되고 동시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 신앙을 가진 우리들,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야곱의 두 손은 지금 손주들에게 엇갈려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분명히 그의 손은 손주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대물림이에요. 신앙은 전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계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도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두 번째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하 이들로 이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인 이 명성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 신앙의 전통이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인 우리 가문을 명성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너무 멋진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네이다. 날마다 번창하고 날마다 힘있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마땅히 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리고 날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힘있게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바람, 그 소원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람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번식하길 바라죠. 날마다 힘있게 일어서길 바라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축복의 인생을 맡기느냐. 첫 번째,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에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조상 때부터 이삭의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조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요.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요. 때로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늘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주셨어요. 그것을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고백한 하나님은 조상과 관련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과 관계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길러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상속자로서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키워주셨다. 길러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키워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 하나님, 요셉과 두 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을 길러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호칭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왜 이렇게 표현이 달라졌을까요? 대개 일반적으로 흔히 이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죠. 천사. 아,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야곱이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 베델에서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나락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희망 없이 낙심해 있고 무서워 떨고 있을 그때 베델에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힘을 불어넣어 준 것, 소망을 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소망 없었던 그때, 절망하던 그때 찾아와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늘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야곱은 후손들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첫 번째 동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그리고 후손들에게 축복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48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들어가면 야곱이 이제는 열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품과 살아온 삶의 스토리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다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지금 언제 임종할지 모르는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정말 거반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력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 요즘 우리들 같이 아이들 한 두세만 돼도 괜찮겠어요. 그럼 두세 뭐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는데 열둘이나 되니 이 열두 명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기도하는데 도대체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기력이 없는 그 상황에 왜 이렇게 야곱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노력하는 열망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분명히 자신도 알았어요. 이제 죽음의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세대에 받아들였던 뛰어난 믿음과 엄청난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이 계승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신앙의 전통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에 하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완전히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가 말하지 않는데,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부모가 이야기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믿음과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하지 않는다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가 중직자인데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신앙의 계승이 야곱의 집안의 형통의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시대에 받아들인 뛰어난 믿음과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고스란히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대단한데 절대적인데요. 저는 특히 그 중에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보면 마치 이 아버지 야곱은 가정 안의 목회자와 같습니다. 왠지 목회자를 보는 듯 싶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 기력이 완전히 쇠해진 그때에도 여전히 그 열망을 놓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보여주는 목회자와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머니들은 가정 안에 교육의 선생님들입니다. 아버지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면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면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야 합니다. 그것이 역할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3대가 함께 모여서 꼭 같이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먼저는 같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둘러앉아서 같이 오손도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3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3대가 함께 그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훈련들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핵가족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조차도 이 영적인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번 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정 안에서 한 번도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신앙교육은 그저 교회에 가서 교육교의 선생님들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부모의 신앙,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전수받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할머니의 무릎에 베어서 늘 이런저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아저씨가 되어간대요. 아저씨. 왜냐하면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낯선 손님처럼 여겨진대요. 새벽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되어간대요. 아저씨. 소설가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 오늘날 소외당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그 애환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들의 외로움, 아버지들이 홀로 뒤에서 홀로 흘리며 있는 그 눈물이 섞인 그 아픔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정말 감동의 책이에요. 가정 안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저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로 여겨질 정도로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남모르게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 아니 아버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자리는 어딜까요? 아버지의 자리, 훈계하고 가르치고 큰소리치고 아이들 구박하고 공부 못한다고 맨날 뭐라고 뭐 그런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일까요? 권위적이고 아이들에게 뭐 큰소리 한번 치고 그런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일까요? 아버지의 자리는 어딜까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양정교회 속해 있는 가정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나 또 아내들이 보기에 남편이 좀 부족해요. 모자라요. 믿음이 없어 보여요. 아유 현찮아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도무지 능력이 안 돼요. 그래도 그 자리를 비워주세요. 하다못해 성경을 읽게라도 하세요. 아버지의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네 가지를 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고 인도해 보십시오. 인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위드처치의 주중 하루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가정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매번 올라온 내용들은 너무도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는데 아쉬울 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회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원하시면 우리 교인들이라면 다 제공해드립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들의 예배를 인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 자주 3대가 모여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3대가 아니더라도 2대라도 모여서 신앙적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문의 전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저 세상 얘기로만 하지 말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신앙적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을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그달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암송해 보십시오. 많이도 아니고요. 한 달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이 한 절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함께 암송하고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들의 인생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끝난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자녀들과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많이도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끝으로 네 번째는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서양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얘기냐면 손끝으로 자식을 축복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기회를 놓치십니까? 왜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십니까? 부모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위입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넣고 간절히 이 아이들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주제는 다음 주 설교인 축복함을 세우는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자. 신앙의 대를 잇자.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행복한 일을 통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우는 우리 양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야곱의 집안과 같이 뛰어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거운데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가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오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복음 자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의 말로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많은 유산도 많은 지식도 높은 권세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음을 알아 반드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신앙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 세대가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계승해 주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보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